우리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조금 전에 봉독한 시편 86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어버이주일 또 Mother's Day 맞아 어머니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Chicken or the eggs? 닭이냐 계란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 닭이 먼저 창조되어서 첫 계란을 낳았느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 창조되어서 첫 닭이 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원인과 결과가 헷갈릴 때 이런 말을 하죠. Chicken or the egg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아는 여러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관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처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히 이루고 계셨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또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 관계라는 사실을 결혼 관계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같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결혼의 본을 뜨신 것이 아니라 결혼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의 본을 뜨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결혼의 본을 뜨셨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예.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머니의 존재와 역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지상의 아버지들은 물론 어머니들도 유일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어로 보면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사람들 중에 남성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의 어머니를 따라한 것인가? 아니지요. 지상의 어머니의 모성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과 Mother's Day를 맞아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어머니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는 모성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보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전 제가 읽었던 시편 86편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모성, 그 motherly love, 모성을 강조하신 몇몇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머니들의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또 한 면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이신지 또 함께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님을 섬기는 다윗의 어머니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도움을 구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는 부분, 제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유명하지요. 항상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이고 영어 발음은 제시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인데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인물입니다. 다름 아닌 룻기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죠.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가문에 룻과 같이 신실한 여인이 있다는 이 사실은 그 뒤로 가문에 들어온 모든 여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추측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른 후에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도 주님의 여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그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믿음의 분투를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보면서 컸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 보기에 자기 어머니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다면,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겼거나 아니면 다윗이 부끄러워했다면,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부끄러워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뿐더러 자신 또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평생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머니로부터 다윗은 그와 그의 가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왔고, 이제 성인이 돼서 어머니가 섬기던 바로 그분을 다윗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16절을 읽었는데 14절과 15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 폭동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하고 위력을 행세하면서 다윗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런 어떤 권리가 없는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인자와 진실로 풍부한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다윗이 체험했던 권력자들과 사울을 비롯해서 그런 권력자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뜻을 섬기거나 이 세상에 무엇을 쟁취하려고 땀 흘리도록 부름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되 압박을 당한 나머지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되 입에는 늘 불평 불만을 달고 살면서 그저 성경 따라 살아야 복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지켜볼 때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의 힘으로 어머니를 이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도리이고 어머니의 사역인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바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손 아래 교우들은 손 윗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여종된 어머니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오히려 인애와 사랑으로 풍부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초상화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베고 낳아주신 우리의 어머니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두고 계시는 섬기는 자의 실예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머니를 언급하시면서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어머니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다. 세상이 가는 뜻이 있고 찾는 뜻이 있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이제 서로 설명하고 대조를 하는 가운데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릴 지상의 나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없어질 이유가 없는 진실되고 온전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다윗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천국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초반에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다의 수도이지요. 그러면서 고대시대의 도시로서 높은 언덕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시편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노래는 언제 부르는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는 적군의 침범을 막고 또 방어하기에 유리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 위에 성을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또 고대 시대 도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고대 시대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언제 버클리를 지나고 뭐 리치몬드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어요. 그냥 지도에 경계선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과 성문 안쪽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성문 밖에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예요. 하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밖에가 있고요. 천국 밖에가 있고 천국 안에 있죠. 그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치를 떠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천국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고 더 이상 전쟁이나 적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천국에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 품이 자녀에게 어떤 공간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지상의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품이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공간이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어머니의 품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인상 깊게 묘사하신 말씀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멀지 않은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짧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국 작가가 쓴 손꼽히는 책 중에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읽으셨습니다. 그 이 책의 인트로덕션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짧은데요. 이렇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교회는 기도의 전사들을 키워왔다. 한국 교인들에게 기도자의 이미지가 가장 잘 그려진 성경 이야기 하나를 뽑자고 하면 절대 다수가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야곱 이야기에 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왔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투쟁이 되었다. 기도하는 이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야복강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야곱, 그래서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는 한인교회. 그래서 기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그 김영목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제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1편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기도는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젖된 아기라는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예. 젖을 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지만 보채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품의 평온함으로 만족을 하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절대로 기도는 투쟁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적절하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이 세상이 험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괜찮아,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생각을 가지게 하는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머니의 품 외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된 어머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삭막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기를 단념하지 않아도 되고 범사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압니다. 그분은 주님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자비의 잣대로 심판하실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먼저 아시고 그 품에서 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평강을 곧 어머니의 품에서 날마다 익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위가 험하고 삭막해도 그 품 안에서는 everything's okay.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손 아래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들려주는 곳입니다. 또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성도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세상에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이 다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마음의 보호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입니다. 또 어머니의 사역을 우리가 각자 서로에게 베풀어주면서 품어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아직도 유효해 라고 말해주는 바로 교회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에게 공개하는 어머니의 사역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사역을 저는 복음의 치어리더, cheer up, 치어리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건너뛰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사역자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중간 부분이 We are gentle with you like a nursing mother taking care of her own childre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이유는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들이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사역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인도하고 영의 양식들을 먹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남아서 양육을 하는 사역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면서 이와 동시에 고생의 시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매일마다 아이는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두세 시간마다 깹니다. 두세 시간마다 보챕니다. 두세 시간마다 뭐를 먹여야 합니다. 예. 막 첫 아이를 낳은 그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애가 4시간을 잤어요. 막 되게 기뻐요. 4시간 잤다고. 왜요? 4시간을 잘 못 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자주 깹니다. 매일 먹이고 또 먹여야 되고 그러는 그 육아라는 일은 힘들고 고될 뿐 아니라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작은 숟갈에 음식을 떠먹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묻혀요. 숟갈에. 묻혀서 그거 하나씩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얘가 이거 먹어서 언제 클까 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처음 입혔던 옷, 그것도 좀 오래 입히려고 크게 샀던 옷들이 이제 작아서 못 입는 거예요. 아이가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숟가락에 묻혀 있었던 음식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초신자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뒤치다거리가 필요하고요. 많은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확실하게 그 사람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뒤치다거리나 케어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 초신자는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갓난아이가 스스로 클 수 없는 것 같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머니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사역자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보급을 하고 그 초신자들이 이제는 교회에 굵직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어머니의 사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만 여성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이 남성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걸 어머니의 사역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성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뜻에 맞추어 키우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돕고 cheerleading, 응원을 하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것을 가르치고 자발적인 것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면 cheerleader라는 말을 안 할 거예요. cheerleader는 팀 옆에서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팀이 가는 목적을 놓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heerleader고요. 복음의 cheerleader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역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처럼 먼저 주님을 믿고 먼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 뒤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주고 양육을 하고 뒤치다거리들을 하고 필요한 모든 케어를 동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돕는 이 사역, 어머니의 사역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부성뿐만이 아니라 모성을 빚어내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의 뜻을 성자가 기쁨으로 받들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기뻐하시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구원이고요. 성자께서 끝내 이루어내신 구원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품을 제공해 주시면서 확신과 평강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한 자녀와 교우들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역을 받들어 온 종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과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이 어머니의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성을 기억하며 그 사역을 기쁨으로 받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온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버이 주일과 Mother's Day를 맞아서 주님께서 빚으신 모성 그리고 그 모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아름답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여, 자식에게 어머니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젖된 아기가 안전과 평강을 누리며 쉬도록 품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처럼 저희들도 초신자들에게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그 사도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룻의 대열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시고 이분들이야말로 복음의 치어리더가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본인들입니다. 주님 마더스 데이를 맞아 이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욱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